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부활 제2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영광본당 임동혁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 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나니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내 마음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이르십니다. 하지만 이를 듣고 있던 니코데모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태어났고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니코데모의 모습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내용을 생각하지 못한 채 엉뚱하게도 빵이 없구나 하고 걱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은 이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즉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빵 걱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리사이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뜻이듯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은 육신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이 놀랍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너무 쉽게 완전히 변할 수도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밭에 묻힌 보물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의 밭을 붙여먹던 소작인이었는데 보물을 발견한 후 사람이 아주 변해버렸습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하여 모든 재산을 처분하였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오로 사도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너무 심하게 변한 바오로 사도의 모습을 보고는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는 큰 변화, 극적인 변화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제까지는 1,000원짜리가 가장 큰 돈인 줄 알고 그것을 모았는데 오늘 5만원짜리를 처음 보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1,000원짜리를 내려놓고 5만원짜리를 모으겠다. 또 내가 이제까지는 많은 재물을 벌어들이고 큰 권력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가족의 사랑과 친구들과의 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나는 내 모든 것을 사랑과 우정을 위하여 바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이 땅 지구가 세상의 모든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우주에 나가보니 이 지구와 인류는 너무 작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영원하고 위대한 것을 찾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크게 변화시키는 핵심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발견하였고 그리로 나아갈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아득히 큰 것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죽음에서의 부활,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는 며칠 남지 않은 인생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한 약간의 재산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앞에 내가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가치를 지닌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며 그리로 나아갈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바울오 사도께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도 이 지구한 가치를 얻기 위하여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도록 합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을 지내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영광본당 임동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임동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토스티 작곡의 기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바스찬 바흐의 작은 오르간 곡집 바흐 작품으로 618번에 있는 작품 5.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이시여.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우리 생활과 밀착된 풍부한 예화들과 속 시원한 조언으로 영적 갈등을 풀어주는 홍성남 신부의 속풀이 칼럼. 이 시간 진행해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 사연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아들을 입원시켜 왔습니다. 회복 프로그램 시작한 지 13년 만이네요. 그동안 참 많이도 노력하고 있는데 술 끊는다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오늘 같이 가서 입원시켰어요. 그래도 그동안의 노력이 있어서 중증으로는 진행이 안 되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네요. 많이 배우고 돈이 있고 기수습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제일 회복이 어려운 사람이라네요. 제발 이번 기회에 회복해 제대로 사는 사람 되었으면 하며 기도합니다. 그래도 병원에 자진해서 가서 다행이었습니다. 착잡하게 됐지만 안도의 한숨도 나옵니다 하는 사연을 보내신 자매님. 예.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아드님이 날 모시도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려는 것일까요? 예,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해요. 이별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인생 과제 중에 하나가 이별입니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인데 이별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별의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별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영국 대상관계이론의 기초를 놓은 멜라니 클라인은 소아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경험을 토대로 심적 갈등 원인이 상호 초기의 모자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별 불안이 인간 심리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별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도리로 숨바꼭질이 생겼다고 그러죠. 엄마 아기 사이 분류와 이별에 관한 심적 과제를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의 근본적 욕구는 엄마에게로 돌아감입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다 마친 아이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친구들을 뒤로 하고 뛰어가듯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엄마에게 향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삽니다. 심리학자인 도널드 윈니컷은 엄마는 아기에게 세상 전체를 대표하는 절대적 존재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아기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존재는 엄마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늘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인간인 엄마에게서 분리되고 새로운 여인을 만나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엄마가 아니고 나와 같은 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성모님을 찾게 되죠. 우리 교회가 새해 첫날은 성모님의 대축일로 시작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별 불안, 내 손의 것들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주는 어머니가 새해 첫날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별의 불안을 새로운 대상을 찾아 해소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의 일상인데 아드님은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거꾸로 인생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떠났어야 될 엄마 품에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덜 떨어진 퇴행현상이 생긴 것일까? 사실은 아들 걱정하는 엄마, 바로 자매님 자신 때문입니다.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둔 아들을 애 취급하시니 아들이 어른이 되지 못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뒷수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회복이 어렵다고 뼈있는 조언을 한 것인데 자매님이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매님께 다른 교분들이 드리는 조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님의 큰 용기에 박수를 치고 싶네요. 저도 남편이 술을 매일 마셔서 중독인지 의존증인지 분간이 안 가지만 일단 매사에 부정적이고 우울해하고 안 마시면 심심해하고 술 먹는 사는 거는 교제도 안 하려고 해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님의 아들은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본인이 가셨다니 충분히 단주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미리 축하드릴게요. 자, 또 다른 분의 말씀. 제가 알기로 학력과 사회적 기반이 있는 분이 회복이 잘 되어 복귀하고 활동하는 것 많이 보았고요. 아무리 학력과 상류 직장이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는 분은 오랫동안 변화가 안 되고 힘든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태어난 후에 가족의 인격 존중과 용기와 희망적인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예. 자, 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께서는 저희 상담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 핸드폰 번호는 010-5032-7422. 라디오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010-2330-84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게토 하우스, 아덱스봄 권명회,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한식 전문점 이랑 공동 제공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청 공보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부활 제2주일인 하느님의 자비주일에 사시아의 산토 스피리토 성당에서 비공개로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21년 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선포한 하느님의 자비주일은 매년 부활 제2주일에 지냅니다. 이날 미사를 마친 교황은 이 성당에서 부활 제2주일 3종 기도를 주례합니다. 지난해 교황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성녀 파우스티카 코발스카가 전파한 신심에 봉헌된 하느님의 자비주일 미사를 사시아의 산토 스피리토 성당에서 거행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극심하던 그때 교황은 하느님의 자비를 가리켜 항상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손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하느님께서는 지치지 않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 손을 뻗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코로나19 대유행의 확산과 함께 발생한 어려운 상황으로 관심을 돌리며 뒤처진 일을 잊어버리는 위험, 무관심의 이기주의라는 바이러스로 공격당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위험들이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가려내고 가난한 이들을 내버리며 진보라는 재단 뒤에 소외된 사람들을 희생시키기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 어떤 경계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떠올려줍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모두 동등하며 모두 소중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지금은 불평등을 없애고 온 인류의 안녕을 뿌리째 위협하는 불의를 치유할 때입니다. 아울러 교황은 가장 약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오직 그렇게 할 때만 새로운 세상을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국민당 지도부에 즉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중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해설자 브라이스 에드워즈는 그의 토요일 주간 정치 총괄편에서 국민당 주디스 콜린스 당 대표가 신인 국회의원이나 전직 에어뉴질랜드 최고 경영자 크리스토퍼 락슨에 대체될 수 있다는 언론의 추측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교체설은 지난달 TVNZ 콜마 브런튼 여론조사에서 콜린스가 선호하는 총리로 8%, 락슨이 2%, 전 당대표였던 사이먼 브리지스가 1%로 나온 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 유나이티드 퓨처 대표 피터 던은 매직톡 선데이 카페에서 즉각적인 리더십 변화는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TVNZ 콜마 브런튼 여론조사에서 국민당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작년에 부진한 선거 결과는 25.6%였습니다. 그러나 던과 함께 매직톡에 출연한 정치평론가 벤 토머스는 리더십 변경이 긴급히 필요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콜린스는 이전에 리더십 도전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3월 옥션으로 매매되는 부동산의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나 옥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전체 매매율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interest.co.nz은 3월 첫째 주에 316건의 주거용 부동산 옥션을 모니터링했으며 이 중 213건에 대한 매매가 이뤄져 전체 매매율이 71%에 달했습니다. 옥션에 붙여지는 부동산의 수는 3월 중순에 크게 증가했고 3월 하반기 동안 주 400건을 상회했습니다. 다만 옥션으로 나온 부동산의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옥션으로 매각되는 건수는 더디게 상승해 3월 둘째 주부터 꾸준히 매매율이 하락했습니다. 3월 마지막 주 interest.co.nz은 옥션에 붙여진 부동산 413건을 모니터링했는데 이는 월 초 316건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 240채만이 옥션으로 매매됐으며 이는 이달 첫 주에 판매된 223채에 비하면 약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결과 interest.co.nz이 모니터링하는 모든 옥션의 전체 판매율은 3월 초 71%에서 3월 말 58%로 감소했습니다. 웨스트팩 경제학자들은 최근 정부의 주택 정책 변화에 따라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강행하기보다는 세입자들에게 그들의 부동산을 살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이코노믹 블리틴에서 웨스트팩의 경제학자들은 정책 변화의 여파로 임대료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택가격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낮은 주택시장의 영향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것은 금리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요구가 변경됐으며 이제 중앙은행이 2025년까지 공식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으며 이것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년 늦어진 것입니다. 웨스트팩의 고든과 렌치호드 경제학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자 소득 공제를 폐지한 것은 집주인들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집주인들은 큰 임대료 인상을 통해 이것을 만회하려고 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부의 발표 후 정책 변화가 임대료 인상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웰링턴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오클랜드의 완만한 상승률을 비교해봐도 알 수 있듯이 어쨌든 임대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르고 주거 부족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 많이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인도 입국 금지를 결정을 내린 이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관리 격리된 코비드-19 환자 수가 급증했으며 그중 많은 수가 인도에서 온 귀국자들로 제신다 아던 총리는 일요일 오후 4시부터 4월 28일까지 인도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인도로부터 코비드가 유입된 것이 이러한 조치를 촉발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출발 지역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는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의 일시적인 조치이며 실제로 여행객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인들이 인도에서 일시적으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들의 이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재이며 이 기본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정당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제한 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또한 중요하다고 폴 헌트 인권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 비상사태는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두는데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뉴질랜드 국민들의 귀국 권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국내 및 국제 인권 의무 규정에 따라 정부는 분명히 정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1일 코비드-19 감염 건수가 10만 명을 넘어서 계속 급증함에 따라 인도 여행 정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인도 여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 전날인 수요일에 발행된 호주 정부의 최신 여행 정보에서 호주인들은 인도로 여행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인도는 현재 시간 토요일에 14만 5,384건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를 기록했으며 이는 이번 주 다섯 번째 새로운 일일 기록입니다. 이러한 언급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여행 버블을 다른 저위험 국가로 확대할 것을 암시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모리슨은 싱가포르가 분명한 다음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댄 태안 호주 관광부 장관은 분명히 싱가포르는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이미 달성한 것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 집주인들은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월 8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은 가격 담합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상무위원회 안나 롤링스 회장은 가격 담합 행위는 가격 인상이나 품질 저하를 초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공정하게 경쟁하려는 다른 기업에도 피해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격 담합에 대한 처벌 수위는 심각성과 위해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자자 연합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4분의 3이 임대료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함께 올리려는 음모를 꾸몄다가 들키면 그들은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집주인들은 임대료 인상 동결이 풀리면 임대료를 함께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협의했다가 위법이라는 비공식 경고를 받았습니다. 40개 이르는 오클랜드주 해변들이 지난주 비로 인해 오물 오염 수준이 올라가면서 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슬 세이프 스윔 웹사이트에서는 오클랜드 주위 37개 해변에 대해 수영으로 인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해변에서 수영한 사람이 아프게 될 수 있는 확률이 2%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많은 양의 비로 인해 오염 물질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특히 오랜 기간 동안의 가뭄으로 인해 동물들의 배설물이나 마구 버려진 쓰레기와 오일, 금속 등 오염 물질들이 하수도를 통해 쓸려 나오면서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클랜드 외곽 주변의 해변들은 많은 양의 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에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가끔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게토 하우스, 아덱스 보험 권명해,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한식 전문점 이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특강 박동호 신부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박동호 신부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자, 하루하루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고요. 우린 차곡차곡 쌓아놓은 무엇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교회에서는 이것을 특별히 뭐, 더 나은 삶을 혹은 더 나은 세상, 그러니까 더 나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표현 안에는 완성을 향한 여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냥 흘려보낸 무엇이 아니라 완성된 어떤 세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렇게 보면은 지나온 시간은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놓고 보면은 또는 오늘의 우리 모습을 놓고 보면 그 안에는 꼭 그런 그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이 참 어려웠다. 뭐냐면 이제 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 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죄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할 때 그 평화로 향한 한 걸음에 맞서는 무엇? 뭐 예를 들자면 뭐 전쟁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평화로운 세상을 열망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 이걸 역설이라고도 흔히 말을 하는데요.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전쟁이 이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는 실제로 뭐 그런 사례들이 있겠죠. 현실 안에서는 말이죠. 뭐냐면 어떤 악한 집단이 침략을 했을 때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악을 물리쳐야 될 경우에 물러나 그러면 안 물러나니까 무력을 사용해서 격퇴하죠. 무찌르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평화를 염원하면서도 전쟁은 벌어진 겁니다. 적이 됐든 적이 아니었든 말이죠. 전쟁이란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그 전쟁이란 사건은 평화를 염원했던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일궈왔던 아름다운 공동체, 공생하는 사회, 공동체를 일거에 무너뜨리기까지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듭거듭 호소하죠. 평화는 결코 그 전쟁이란 수단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힘센 쪽이 힘 약한 쪽을 억압하면서 마치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 평화는 정의의 열매이고 사랑의 결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매이고 결실이라는 표현에는 그만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햇볕도 필요하죠. 적당한 온도와 바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라는 토대도 필요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말이죠. 그 열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 열매 하나를 내놓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주 최적의 조건으로 결합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때의 기능을 잘 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작동할 때 열매가 결실을 맺는 것처럼 평화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열매라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달콤하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된 점에서는 굉장히 수고로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디뎠다는 말은 많은 역풍을 극복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평화는 결실로 보자면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만 과정으로 보자면 참 힘든 무엇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평화를 위해서 또 완성된 하느님 창조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또 신앙의 언어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평화의 발자국에 든든한 후원 또는 지원 혹은 결합 혹은 연대 혹은 어깨동무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무엇이 평화에 이르는 길인가, 무엇이 인간 공동체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는 것인가에 대한 정말 예민한 감수성 내지는 끊임없는 성찰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는 아주 먹음직하고 탐스럽지만 거기에 취해 가지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과정 혹은 조건들을 망각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적절한 뭐 표현일지 모르지만 날로 먹으려고 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금세 이제 그 평화는 깨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고를 해야 하는데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야 되는데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농부가 그 수확을 결실을 내기 위해서 뜨거운 여름에도 떼약볕을 무릅쓰고라도 땀을 흘리면서라도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온다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바람이 분다고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근데 몸은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달콤한 결실에만 눈을 두게 되면 이와 같은 수고로운 과정을 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적으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머릿속으로는 달콤한 결실을 그리면서도 몸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씨는 뿌렸으니까 뭔가는 맺기는 맺겠죠. 근데 그 맺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의 비유로 말하면 뭐 쭉정이든가 아니면 가라지일 뿐이겠죠. 그러면 이제 수확하러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의 탓이 비가 안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바람이 안 불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요. 햇볕이 없어서도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이른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라든가 쭉정이가 나왔다라는 얘기, 자랐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수고로움을 통해서 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 우리는 뭐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좋은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였다고 쳐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기적 개인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니까 자신만을 이기, 이로운 것, 자기한테 이로운 것만 찾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10명이 모였다고 쳐보세요. 근데 10가지의 좋은 게 있고 각각 10사람이 다 서로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되면 뭐 너무나 다행스럽지만 문제는 자신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이 저 사람에게도 유리하고 좋은 것일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 좋은 것을 놓고 두 사람이 치열한 경쟁을 하겠죠. 좋게 말해서 경쟁이지만 그것을 극단적인 다른 표현으로는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내 손에 넣기 위하여. 근데 거기서 우리는 어떤 규칙이나 질서가 필요한데 만약에 그 이기적 개인주의가 도를 넘어버리면 또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저 사람에게 아예 기회를 박탈하거나 아예 저 사람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그게 전쟁일 수도 있고요.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는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1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명이 서로 그렇게 싸운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것을 그 죄의 구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두 가지의 범주로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는 이익을 취하려는 욕망입니다. 그것도 물질적, 경제적 혹은 탐욕적 이익입니다. 이걸 10명이 다 같이 취하려고 한번 뛰어들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규칙이 없다고 또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걸 우리는 점잖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한 경쟁 혹은 치열한 경쟁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명 가운데 가장 힘센 한 사람이 살아남고 그 한 사람이 그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아홉 사람은 어떤 일이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그 한 사람 앞에 살기 위하여 굴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로 형제적인 관계나 서로 존중하는 관계나 서로 돌보는 관계나 서로 아끼는 관계가 아니고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루소라는 사상가의 이름을 빌지 않더라도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가 되는 공동체. 그건 공동 운명체가 아니죠, 사실은.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가 되는 사회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강제적인 어떤, 질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 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법이 10명에게 공정하게 제대로 작동하면은 괜찮은데 그 법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드러났던 것처럼 힘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힘 없는 사람에는 아주 냉엄한 그런 법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장치인데 그 장치마저도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문명사회에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그 법이 또다시 가장 힘센 늑대에게 복종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10명 가운데 한 명이 이른바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고 나머지 9명은 정말 초라한 노예살이로 전락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물론 아주 투박한 형식으로 나타나진 않더라도 노예살이 한다는 뜻이 뭐 과거처럼 신분적으로 노예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없는 것이죠. 경제활동에서도 그렇고 정치활동에서도 그렇고 문화생활에서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의지하는 바, 뜻하는 바를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길이 지극히 없다. 그러면 노예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힘센 쪽에서 요구하거나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바라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경우 우리는 노예살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경우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때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평화에 대한 그 저항에 있어서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분명히 작동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기적인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이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스스로 알아서 성숙한 태도로 그 절제할 수 없을 경우에 우리는 외부의 힘이 필요하고 그걸 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마저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점점 범위가 확장돼서 죄의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권력이라는 것도 거기에 또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권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하려는 영향력을 말하는데요. 이게 수단이 있잖아요. 이게 총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도 있고 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겁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무력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가지고 하는 걸 우리 경제 권력이라고 말하고요. 또는 주어진 권한을 우리는 이제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권력을 손에 넣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또 앞에서 경제적 이득을 놓고 10명이 다 대드는 것처럼 이 권력을 놓고도 서로 10명이 쟁취하겠다고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권력투쟁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네, 정치가 만약에 이 권력투쟁의 어떤 그 메커니즘에서 작동하는 것을 정치라고 이렇게 상정해 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정당은 정권을 쟁취하는 게 목적이다? 맞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수단을 위한 목적입니다. 정권을 권력, 정치 권력을 갖고 시민과 시민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그 권위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중간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경우를 보면은 모든 정당의 역사 속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정당의 당리 당략이 정치의 고유한 본성보다 앞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아예 시민과 시민사회 안에서 원래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어. 그게 불법 선거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 경제적 이득과 정치적 권력을 향한 이 욕망이 난무하는 곳에 있어서는 시민 혹은 시민사회가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힘껏 살려고 해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데는 건물 구조 자체가 말하자면 뭐랄까 위험하다. 그 위험한 곳에서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또는 위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은 부정적으로는 바로 이런 죄의 구조를 물리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요구된다, 수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가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 존중하면서 의지하면서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공동 운명체로서의 삶이 그나마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또 계속하겠습니다. 자, 평화를 위해서,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서,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우리 인류의 노력, 우리 사람들의 노력은 정말 멈춘 적이 없고 또 언제나 지속됩니다. 또 막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 평화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의 선물이고 그 하느님의 선물인 평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을 저항력이라고 말했고 근데 그 저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수준뿐만 아니라 공동체 수준, 인간 사회, 세계라는 차원으로 한번 넓혀보면 그 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현대사회에서는 이익을 향한 강렬한 욕망, 경제적 이득이죠. 그걸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가 될 우려가 있고 또 그것을 그 질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장치로서의 법마저도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이 권력의 욕망, 다른 사람에게 가하려는 영향력을 우리는 넓히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영향력도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영향력은 뭐 당연히 권장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배한다거나 억압한다든가 마음대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그 권력이요.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정치적 권력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정치, 바를 정자 다스릴 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가 돼버리는 것. 그러니까 그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권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거짓 뉴스도 퍼뜨리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또 이념 대립을 시키고 뭐 이런 일들 서슴치 않잖아요. 단지 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그 고정화되거나 제도화돼버리면 쉽게 표현하면은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욕망이 아예 당연한 것이 돼버린다든지 또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그릇된 생각이 아예 상식이 돼버린 사회에서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공동체는 와해한다. 공동체는 부패하거나 공동체가 소외되거나 사회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역사 속에서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런 점에서는 정의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죠. 올바른 질서 세우기 그리고 우리는 사회정의란 말도 쓰고 또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투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화는 이런 정의의 결실만이 아니고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다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평화는 단순히 그 마음의 내적인 고요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평화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차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 운명체 안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 저 사람 사이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되겠죠. 말하자면 질서의 고요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질서, 이게 상호 존중하는 질서가 좋겠습니까? 억압하고 종속하는 질서가 좋겠습니까? 상호 존중하는 질서는 평화롭습니다만 억압하고 종속하는 질서는 종속되는 질서는 호시탐탐 억압하려 하고 호시탐탐 저항하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그 질서는 혼돈으로 빠질 위험이 높죠. 왜냐하면 억압받는 쪽에서 자유가 손상된 쪽에서 그것을 본성적으로 나는 자유가 없어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은 자유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 자유가 훼손됐거나 억압되고 있는 상황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집단과 집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유가 무슨 뭐 밥 먹여주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 민족이 35년 동안 그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만큼 먹고 살게 됐으니까 그만큼 그 황국 신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민학교를 세워서 그를 깨우쳐줬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자유라는 게 하찮은 것이겠으나 사람의 본성이 자유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질 않습니다. 왜? 그 자유는 우리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회 안에서 자유라든가 또는 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불의한 것을 막으려는 혹은 불의한 것을 극복하려는 노력. 근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첨예하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 싸움이 나지 않을 거면 불의한 세력이 자유를 억압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불의한 세력이 진리를 왜곡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불의한 세력도 아니니까 말이죠. 근데 불의한 세력은 필연적으로 자유를 부정하거나 억압하고 진리를 숨기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 불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저항하려면 이것을 아니라고 말하려면 불의하고 반대가 되는 힘은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는 그렇기 때문에 불의와 충돌하게 된다. 충돌한다는 얘기는 불가피하게 뭐랄까요? 아픔,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상처를 남기죠.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거나 경험으로 보면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물론 엄밀히 말하면 정의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만 정의와 불의 사이에 충돌해서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건 정의도 아니고 또더욱 불의도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문제라기보다는 혹은 관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역사의 문제, 실질의 문제, 경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벌어졌던 불의들도 참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행한 불의는 더욱더 무섭고 뭐랄까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악순환이라 그러죠. 흔히 뭐 어렵지 않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때린 거 생각하지 않고 맞은 것만 생각하고 이를 가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보복을 하는 것이죠. 상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인종과 인종 사이에 그 벌어지는 무자비한 폭력은 대부분의 경우 정의의 이름으로 행사된다. 그러니까 정의는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보복을 계속해서 불러오는 명분이 되는 거죠.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명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든가 화해라든가 자비라든가 사랑으로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평화를 구축하기가 거의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평화는 또 다른 맥락에서 사랑의 이름이다. 결실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노래 듣고 이야기 또 계속하겠습니다. 한 사회 공동체가 또 인간 공동체, 우리가 인간 공동체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이야기할 때는 주로 가족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 공동체고요. 그다음에 뭐 단체들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사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가가 있고요. 혹은 조금 그 이 개념에서는 좀 차이를 좀 두고 있지만 민족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영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동북아시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요.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세계 공동체 혹은 인류 공동체까지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 공동체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그냥 사회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 사회 안에서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한 걸음 내디뎠는데 늘 내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맞바람이 분다. 왜냐하면 평화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치 잘 익은 그 과일과 같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제때 제 자리에서 제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할 때 가장 맛있고 또 빛깔 좋고 훌륭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에요. 평화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려고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개인이 노력해야 되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교회는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맞바람을 우리가 불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빛이 들지 않는다. 빛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가리고 있다는 얘기는 한쪽에서는 가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빛을 쬐이게 하려니까 그 가린 것을 치우려고 하는 힘이 부딪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은 그 속성상 불의하고 부딪히는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충돌을 야기하는 거니까 그 충돌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있겠으나 결실로는 뭐냐면 충돌의 결과는 당연히 상처라는 건 당연합니다. 좀 표현이 적절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때리는 사람도 상처를 받습니다. 맞는 사람도 상처를 받지만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존엄함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의 존엄함을 훼손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자신의 존엄함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이다. 왜?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욕을 하면 욕먹은 사람은 기분 나쁘고 인격에 손상을 입지 않습니까? 욕한 사람은 괜찮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욕한 사람도 자신의 인성을 스스로 손상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폭력을 행사하면 맞은 사람만 아프다? 손해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때린 사람도 스스로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신의 품위가 말하자면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은 사람보다 더 나쁜 결과를 스스로 짊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의라는 거 평화는 정의의 열매다라고 말하면서 할 때 그 정의는 불가피하게 불의와 충돌하게 되고 그 충돌은 양쪽에 다 상처를 내게 되고 그 상처는 또 다른 정의로 치유가 되질 않는다. 왜? 그런 경우에는 정의와 불의가 계속해서 서로 원인과 결과로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 이게 만약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상처를 치유하는 길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 서로의 적대 감정 혹은 적의 혹은 적개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화되거나 심각해지고 그럴 때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정치 권력이라든가 경제 권력이 이것을 활용해서 일을 벌이게 되면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전쟁과 같은 것, 무력 충돌 같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경제 권력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정치 권력도 이 적대 잣대감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정권을 공고화시키기도 합니다. 그걸 독재 정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함을 외부의 어떤 악마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게 하고 저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야 된다 이런 논리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권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권력을 절대화하려는 지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권력은 그 독재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꾸 무리수를 쓰게 되는 거죠. 자꾸 누군가 외부의 적을 만든다거나 시민들 안에 그 거친 감정들 그래가지고 마치 자유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동체에 손상을 가져오려는 근데 또 거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지 하는 겁니다. 점점 이 장치들이 아주 그 뭐라 할까 첨단화되기 때문에 지금이 독재인지도 모르고 독재 안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횡행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는 정의가 자칫하면 가장 무자비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그거보다 차원이 다른 뭐 자비의 차원, 사랑의 차원, 용서의 차원, 화해 차원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평화는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다.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행위도 필요하고 자비 및 사랑의 행위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왜 이래야 되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하느님 얘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공의회에서는 바로 이런 내용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는데요. 24항의 구절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24항은 이렇습니다. 만민을 아버지로서 돌보시는 하느님께서는 한 분 하느님이 계시고 70억의 모든 사람은 지금 하느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럼 뭡니까? 아들, 딸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연히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 한 분이 계시고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인데 우리 사람끼리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어떤 관계겠습니까? 형제 자매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어떤 관계로 이 가족이 그 공동체 모습을 갖출 것인가? 그거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해체되는 바람에 점점 그 너무나 당연한 설명이 낯선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혈연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혈연 공동체란 말이요. 그 말은 살기도 같이 살고 고통도 같이 겪는다. 더 나아가서는 살리기 위해서 나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 교회가 이 평화를 그토록 갈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아버지 한 분이 계시고 우리 모두는 서로 그 자녀, 형제 자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인간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신앙의 차원에서도 우리 사회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것도 가족 공동체여야 한다. 왜?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 한 분을 모시고 있고 당연히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께서. 두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하느님 자녀들의 결합과 신적 육격의 결합이 지닌 어떤 유사성,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관계는 서로 다르면서도 위격으로는 위, 격으로는 셋이나 본체로는 하나. 그러면서도 이 관계는 똑같은 관계도 아니고 다른 관계도 아니고 나음을 받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지음을 받지도 않고 지음을 받기도 하고 빛에 선하신 빛이면서도 또는 이런 관계들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태양, 빛, 열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런 관계란 얘기입니다. 그런 유사성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느님과 하느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이 세상의 관계 안에 투영되어 있다. 그것을 좀 더 뚜렷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수행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게터하우스 아덱스 보험 권명해 형사법 전무 변호사 김한나 마이랑이 베이로폼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인도로부터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쟁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의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외식업계의 비용 절감 대책으로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 도입을 꼽았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부활 제2주일인 하느님의 자비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에 사시아의 산토 스피리토 성당에서 비공개로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21년 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선포한 하느님의 자비주일은 매년 부활 제2주일에 지냅니다. 이날 미사를 마친 교황은 이 성당에서 부활 제2주일 3종 기도를 주례합니다. 지난해 교황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전파한 신심에 봉헌된 하느님의 자비주일 미사를 사시아의 산토 스피리토 성당에서 비공개로 거행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극심하던 그때 교황은 하느님의 자비를 가리켜 항상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손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하느님께서는 지치지 않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 세우기 위해 손을 뻗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코로나19 대유행의 확산과 함께 발생한 어려운 상황으로 관심을 돌리며 뒤처진 일을 잊어버리는 위험, 무관심의 이기주의라는 바이러스로 공격당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위험들이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가려내고 가난한 이들을 내버리며 진보라는 재단 뒤에 소외된 사람들을 희생시키기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 어떤 경계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떠올려줍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모두 동등하며 모두 소중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지금은 불평등을 없애고 온 인류의 안녕을 뿌리째 위협하는 불의를 치유할 때입니다. 아울러 교황은 가장 약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오직 그렇게 할 때만 새로운 세상을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인도로부터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린 이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관리 격리된 코비드-19 환자 수가 급증했으며 그중 많은 수가 인도에서 온 귀국자들로 제신다 아던 총리는 일요일 오후 4시부터 4월 28일까지 인도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인도로부터 코비드가 유입된 것이 이러한 조치를 촉발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출발 지역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는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인 것이며 실제로 여행객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인들이 인도에서 일시적으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들의 이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재이며 이 기본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정당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제한 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중요하다고 폴 헌트 인권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 비상사태는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두는 데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뉴질랜드 국민들의 귀국 권리에 대한 어떤 제한도 국내 및 국제 인권 의무 규정에 따라 정부는 분명히 정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국민당 지도부에 즉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중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해설자 브라이스 에드워즈는 그의 토요일 주간 정치 총괄편에서 국민당 주디스 콜린스 당 대표가 신인 국회의원이나 전직 에어뉴질랜드 최고 경영자 크리스토퍼 럭슨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언론의 추측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교체설은 지난달 TVNZ 콜마 브런튼 여론조사에서 콜린스가 선호하는 총리로 8%, 럭슨이 2% 전 당 대표였던 사이먼 브리지스가 1%로 나온 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 유나이티드 퓨처 대표 피터 던은 매직톡 선데이 카페에서 즉각적인 리더십 변화는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TVNZ 콜마 브런튼 여론조사에서 국민당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작년에 부진한 선거 결과는 25.6%였습니다. 그러나 던과 함께 매직톡에 출연한 정치평론가 벤 토마스는 리더십 변경이 긴급히 필요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콜린스는 이전의 리더십 도전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트팩 경제학자들은 최근 정부의 주택 정책 변화에 따라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강행하기보다는 세입자에게 그들의 부동산을 살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이코노믹 블리튼에서 웨스트팩의 경제학자들은 정책 변화의 여파로 임대료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택가격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낮은 주택시장의 영향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것은 금리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요구가 변경됐으며 이제 중앙은행이 2025년까지 공식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으며 이것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년 늦어진 것입니다. 웨스트팩의 고든과 렌치호드 경제학자는 투자 부동산에 대한 이자 소득 공제를 폐지한 것은 집주인들이 더 많은 세금이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집주인들은 큰 임대료 인상을 통해 이것을 만회하려고 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부의 발표 후 정책 변화가 임대료 인상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웰링턴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오클랜드의 완만한 상승률을 비교해봐도 알 수 있듯이 어쨌든 임대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르고 주거 부족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 많이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3월 옥션으로 매매되는 부동산의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나 옥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전체 매매율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interest.co.nz는 3월 첫째 주 316건의 주거용 부동산 옥션을 모니터링했으며 이 중 213건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져 전체 매매율이 71%에 달했습니다. 옥션에 붙여지는 부동산의 수는 3월 중순에 크게 증가했고 3월 하반기 동안에는 주 400건을 상회했습니다. 다만 옥션으로 나온 부동산의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옥션으로 매각되는 건수는 더디게 상승해 3월 둘째 주부터 꾸준히 매매율이 하락했습니다. 3월 마지막 주 interest.co.nz은 옥션에 붙여진 부동산 413건을 모니터링했으며 이는 월 초 316건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 240채만이 옥션으로 매각됐으며 이는 이달 첫 주에 판매된 223채에 비하면 약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결과 모니터링하는 모든 옥션의 전체 판매율은 3월 초 71%에서 3월 말 58%로 감소했습니다. 호주는 1일 코비드-19 감염 건수가 10만 명을 넘어서 계속 급증함에 따라 인도 여행 정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인도 여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 전날인 수요일에 발행된 호주 정부의 최신 여행 정보에서 호주인들은 인도로 여행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인도는 현지 시간 토요일에 145만 384건의 14만 5,384건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를 기록했으며 이는 이번 주 다섯 번째 새로운 1일 기록입니다. 이러한 언급은 스콧 머리슨 호주 총리가 여행 버블을 다른 저위험 국가로 확대할 것을 암시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머리슨은 싱가포르가 분명한 다음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댄 태안 호주 관광부 장관은 분명히 싱가포르는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이미 달성한 것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 집주인들은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월 8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은 가격 담합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상무위원회 안나 롤링스 회장은 가격 담합 행위는 가격 인상이나 품질 저하를 초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공정하게 경쟁하려는 다른 기업에도 피해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격 담합에 대한 처벌 수위는 심각성과 위해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자자 연합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4분의 3이 임대료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함께 올리려는 음모를 꾸몄다가 들키면 그들은 이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집주인들은 임대료 인상 동결이 풀리면 임대료를 함께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협의했다가 위법이라는 비공식 경고를 받았습니다. 재신다 어던 총리는 4월 말까지 국경 관련 근무자들은 반드시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코비드-19 양성 반응자로 밝혀진 오클랜드 그랜드 빌레니엄 격리시설의 근무자는 감염되기 전 두 차례의 백신 접종 예약이 되어 있었으나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던 총리는 어제 TVNZ 대담 프로그램에서 격리시설 근무자들은 정부와 계약되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경 관련 근무자로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결과는 상당히 중대하며 현재 일선 근무자들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정부는 그 다음 단계의 접종을 위해 일선 근무자들 위한 우선 접종을 곧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밀턴 씨가 세계 탑 50 스마트 시티에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30여 개 도시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밀턴은 금년도 처음 신청했으며 해밀턴은 21위에 올랐으며 웰링턴은 33위, 크라이스트처치는 43위에 올랐습니다. 싱가포르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서울과 런던, 바르셀로나, 헬싱키가 전 세계 탑 5위에 등재됐습니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에든 스트래티지 인스티튜트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와 시 당국의 시정 서비스 개선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개선 등 10개 부분에 대한 성과도를 비교해 각 도시의 시정 운영에 대한 결과로 스마트 시티 등급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결과에서 해밀턴시는 가로등의 LED 전등의 교체 사업으로 경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의 효과로 높은 평점을 얻었으며 도시의 민간 업체들의 기술 혁신, 파트너십 등으로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등으로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개에 이르는 오클랜드주의 해변들이 지난주 비로 인해 오물오염 수준이 올라가면서 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슬 세이프 스윔 웹사이트에서는 오클랜드 주위 37개 해변에 대해 수영으로 인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해변에서 수영한 사람들이 아프게 될 수 있다는 확률이 2%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많은 양의 비로 인해 오염 물질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특히 오랜 기간 동안의 가뭄으로 인해 동물들의 배설물, 마구 버려진 쓰레기, 오일과 금속 등 오염 물질들이 하수도를 통해 쓸려 나오면서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클랜드 외곽 주변의 해안들은 많은 양의 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며칠 동안 나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어제는 화창한 날씨를 보였지만 또다시 이번 주에도 좋지 않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시간에 저기압 세력이 물러나면서 어제는 약간 더울 정도로 맑고 습기가 많은 날씨를 보였지만 오늘부터 강한 저기압 세력이 남섬 지역에서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한 저기압 시스템은 화요일과 수요일 동쪽으로부터 다가오면서 남섬 서부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북섬은 비교적 영향이 적지만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불안정한 기상 세력으로 인해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전국이 북서풍의 영향을 받으며 남섬 서부 지역은 호우 경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법정 관련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리스터 해나 김 02-273-1300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조지아시 브라이언 캠퍼 주지사가 현재 시간으로 어제 11일 N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합의에 환상적인 뉴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의 커머스 시에는 SK이노베이션의 26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설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주가 26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이 프로젝트와 공장 유치로 창출되는 2,600개의 일자리가 계속 진행되도록 수많은 회의와 통화, 대화에 참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의 일부 리튬이온 배터리 미국 수입을 10년간 금지했고 캠프 지사는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한 번복을 요구해왔습니다. 행정부 소속 기관인 미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아닌 어제 직전에 양사는 SK가 LG에 배상금 2조를 지급하기로 전격 합의해 그간의 분쟁을 끝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를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상 사용 금지된 계량형 원심 분리기를 보유한 이란 나탄즈 핵시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원자력 당국은 이번 사태를 핵 테러 행위라고 비난하고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베후루즈 가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11일 나탄즈 지하 핵설의 배전망 일부에서 사고가 있었으며 이 사고로 인한 오염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말반디 대변인은 현재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후 언론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중부 나탄즈에는 우라늄을 농축하는 시설이 있으며 원심 분리기가 가동 중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11일 타이완을 향한 중국의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에 우려를 표하고 누구든 힘으로 서태평양의 현 상황을 바꾸려 한다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타이완에서 중국의 행동이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상의 질문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미국은 1979년 타이완과 단교했지만 타이완 관계법을 제정해 타이완 문제에 관여하는 길을 열어놓았고 최근에는 중국과의 갈등 격화로 반중 전선을 강화하면서 타이완과의 접촉도 확대해왔습니다. 지난 9일에는 국무부가 미 정부 차원에서 타이완과의 교류를 장려하는 새 지침을 내놓아 대중 압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병력을 늘리는 등 양측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정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사망자가 7월 말에 적게는 53만 명대, 많게는 65만 명대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1일 현지 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대 의학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7월 말까지 브라질의 누적 사망자가 65만 3,800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주민 이동이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반면에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사망자가 54만 1,600명 정도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는 브라질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한 데다 백신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59만 1,900명 수준으로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코로나19에 농산물 가격 급등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는 외식업계에서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 도입을 비용 절감 대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원재료 비용과 식품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전국 외식업체 종사자 1,0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외식업체의 식품 폐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71%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도입한 유통기한은 판매자 중심의 표시 방법으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적절한 보관 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무리가 없는 기한을 가리킵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소비기한 표시제는 외식업체 영업비용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식자재 절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매유통업계는 체감경기 전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매유통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경기전망지수 PSI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보다 19포인트 상승한 10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경기 전망 지수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 홈쇼핑의 경기 전망 지수가 114로 가장 높았고 올해 1분기 경기 전망 지수가 43 수준이었던 대형마트는 대면 소비 등 반등 기대감에 2분기에는 95로 급등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온라인 장보기, 홈코노미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날씨가 풀리면서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금융당국이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내려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졌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돼 8%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4%대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연말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이 9%에서 10%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관리하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뉴스오브, 스톱, 라디오 NZ, 인터레스트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KBS, SBS, MBC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9원 80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7원 6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1원 9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에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가끔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성 유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전화 274-7744.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게토 하우스, 아덱스봉 권명혜,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마이랑이 베이로 폼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입니다. Saint Helier's Craft Design and Fine Food Market 안내입니다. 타마키 X Services Association 홀에서 Saint Helier에서 3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City Center Market 안내입니다. Freiburg Square CBD 오클랜드에서 4월 17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있습니다. 포토 타카포나 마켓 안내입니다. 포토 타카포나 더 바락스 넬로넥 네본포트에서 4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있습니다. 무비스 인 팍스 안내입니다. 영화 모슬레이가 4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핸더슨 파크 윌셔 크리센트 핸더슨에서 있습니다. 영화 덤보가 4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 15분부터 멀피 파크 처치 스트리트 오타후에서 있습니다. 뮤직인 팍스 안내입니다. 키위 앤섬스 인더 파크가 4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로이드 엘스모아 파크 벨스 로드 파크랑에서 있습니다. 무료 이동 유방 검사 안내입니다. 무료 이동 유방 검사는 브레스트 스크린 아우테리아 이동 차량에서 진행됩니다. 다카포나 클리닉 일정은 5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5월 10일 월요일 오후 1시, 5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 5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E2 레이크 푸푸케 드라이브 다카포나에서 있습니다. 핸더슨 클리닉 일정은 5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 5월 31일 월요일 오후 1시, 오프 우드포드 에버뉴 핸더슨에서 있습니다. 연락처는 0800-270-2000 영어 무료전화이며 한국인 직원 연락처는 토요일날 근무하며 021-807-318로 문자를 남기시면 연락을 드립니다. 한인성당 소식입니다. 2021년 25기 성소 모임이 5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접수는 본당이나 다카포나 성당 토요미사 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게시할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